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만나러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로 13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땅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과거에 한국교회의 영적의 부흥기에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지옥에 관한 설교가 많았습니다. 그런 설교가 주류를 이루어도 성도들이 얼마나 자주 모였는지 모릅니다. 초창기 부흥회는 주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새벽, 오전, 오후, 저녁 하루 네 차례씩 있었습니다. 예배가. 그래도 이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서 80년대, 90년대에 폭발적인 부흥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살만해지니까, 교육 수준도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사경회가 5일로 줄고 3일로 줄다가 저녁만 하는 것으로 점점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편의주의를 따르는 분들에게, 또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분들에게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옥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옥과 심판에 대한 설교일 수 있는데, 이 설교를 배제하고 불균형적인 설교가 오늘날의 침체와 무기력을 낳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해야 회복과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 이어지다가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균형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너무 스윗해졌습니다. 달아졌습니다.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했습니다. 너무 단 메시지가 아니라 때로는 쓰지만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간략히 살펴보고 선지서의 맥락 속에서 심판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네 가지 짧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함께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서 5장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예언이었고 에스겔서 6장은 이스라엘 산에 대한 예언이었으며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7장은 이스라엘 땅 전역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 행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행위는 모든 가증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증한 죄는 왜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긍휼하심마저도 막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도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을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가증한 죄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막았다면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앙이 임박하다는 말씀이에요.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5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보라 올 것이 왔다. 끝이 왔다고 그 끝이 너에게 왔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며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은 정한 재앙이 임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란한 날이란 당황스러운 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날이 아니라 이때까지 없었던 정말 슬픔의 날, 재앙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고 그 진노를 쏟아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증한 행위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이죠. 9절 후반절에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여호와 마케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여호와 마케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리시는 여호와, 멸망시키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늦게 오지도 또 빨리 오지도 그러나 분명하게 무섭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마케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재앙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날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에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아멘.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그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데 즉 몽둥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모든 것을 다 쳐서 다 부서뜨려서 아름다운 것도 다 깨뜨린다라는 것인데 이 몽둥이는 징계의 도구입니다. 도구에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도구에게 이 권위를 부여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민수기 17장은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하나씩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장막 안에 두게 되죠. 그 지팡이는 이미 잘려서 몇 년이나 지나가지고 다시는 생명이 돋을 수 없는 그런 막대기를 말하죠. 근데 그 막대기를 하루 동안 증거의 장막 안에 두고 나서 하루 뒤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아론의 이름이 쓰인 레위 자손의 지팡이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신다는 사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에스겔서 7장 10절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포악한 왕 느부갓네살 왕을 진노를 실행할 도구로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더 교만한 자, 포악한 자에게는 더 포악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 13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워서 그 땅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멸망할 날에 멸망이 있는 그날에 어떤 두 사람이 땅을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너무나 싼 값에 팔아서 억울해요. 또 한 사람은 너무나 싼 값에 샀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 땅을 쓸어버리시면 땅을 싸게 판 사람도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잃을 땅이었기 때문에 몇 푼이라도 챙긴 게 다행인 거죠. 산 사람도 좋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해야 되고 땅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도록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는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남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20살 차이가 나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25세 때 포로로 잡혀가서 30살 때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받은 때가 주전 593년입니다. 에스겔의 출생 연도가 주전 623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622년부터 609년까지는 유다의 마지막 불꽃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종교개혁의 분위기 속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음을 알 수 있죠. 또 주전 627년부터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30세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시작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포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다 두 선지자를 모두 배척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통치자 중에 하나인 여호야김의 망령된 행신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6장 23절입니다. 여호디가 선어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바룩이 예레미야 예언을 받아 적어서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왕이 갖고 와 그래가지고 면도칼로 잘라서 화덧불에 태워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렸지만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덧불에 다 태워버렸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이러한 행동,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행동을 대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라서 불에 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여호야김을 비롯한 모든 망해야 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듣기는 합니다. 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에스겔 앞으로 모여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은 신흉은 하고 있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건대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완전히 초토화되어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서의 내용을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선지서의 내용을 압축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틴어로 ad fontes, 영어로 to the fountain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선지서가 가르치는 근원은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즉 선지서는 모세오경을 전제하고 주어진 말씀이죠. 따라서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선지서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이 전제이고 그 다음으로 십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선지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고 배은망덕하고 가증한 죄를 짓고 말씀을 불로 태우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심판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 이후에 새롭게 유입된 3차 포로들이 전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정말로 완전히 망했다. 성읍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2차 포로, 1차 포로로 왔던 포로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들으면서 들었던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말로 정확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도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뒤에는 회복의 약속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자신을 추스리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같은 남은 자들,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을 다질로 인해서 고레스 칙령 때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의 서곡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을 알리는 역할을 예레미야와 같이 에스겔과 같이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멸망의 심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무척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을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죽음이 아닌 2차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가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옥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해가지고 사춘기 때 자살 충동이 와도 3분 이내에 마음을 추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옥은 그만큼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그냥 나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고 가서도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100년이나 2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그 200년 동안 있던 사람들은 아마 주님을 다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다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 믿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온몸이 구멍이 나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단절은 뭘 말하나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일반 은총을 언급해야 됩니다. 일반 은총은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자연이라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힐링을 받고 평안을 누립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입이 즐겁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예술 작품이며 음악이며 모든 좋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가족들을 통해서 얻는 동질감, 기쁨, 안정감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이 일반 은총도 당연히 끊긴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것이 없어지고 어떤 방 안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쾌적하고 보기 좋은 모든 것들로부터 격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분노, 시기, 질투, 폭력, 탐욕, 미움 등 죄에서 기인한 모든 불행한 것들, 어둠의 것들만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독한 곳이냐면요.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곳입니다. 회개는 일반 은총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회개할 일반 은총마저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슬피 울지만 고통스러워하지만 이를 갑니다. 언제 사람이 이를 갑니까? 분노로 가득 찰 때 이를 갈죠. 우리는 지옥 가면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믿을 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를 갈며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실체를 믿고 안다면 우리는 이 실체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곳이고 모든 좋은 곳으로부터 단절된 최악의 장소입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네 개의 짧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이르렀고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라가 망하는 것도 힘겨운 일이지만 숨은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숨도 제대로 쉴 수도 끝이 있지도 않습니다. 영원토록 온갖 나쁜 것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곳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와 이웃이 가도록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찾아가십시다. 위에서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브레이크스루는 복음 전파에 충실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하나님, 여호와 마케를 기억하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지옥에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